국민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납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예, 바통화변에 있는 그런 손병의 시그널 음악. 네, 거길 들어가서 그날그날의 시그널을 트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한 화면이 도대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시그널 음악을 불러올 수 없었는데 IT 전문가이신 우리 물뚝심송님께서 도와줘서 겨우 되겠습니다. 좀 의아해하셨죠? 네. 이렇게 종교문제 전문가, 독재유산 답사기의 길라잡이기도 하시면서 IT 전문가이기도 하신 우리 호문 무르쿠투스, 그렇죠. 게다가 끊임없이 트위터에다 주절주절거리는 호문 무르쿠투스, 네, 물뚝심송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를 구해주셨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뭐 IT 전문가는 옛날의 얘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건 아닌데 다행히 제가 아는 문제여서.
제가 무식합니다. 네. 예. 설 연휴 지내면서. 예. 금년에 참, 뭐, 강연도 꽤 하셨죠?
어제, 그제, 그니까, 시리즈로. 네. 8번 연속하는 강연을 하나 마무리를 했죠.
그 제목이 뭐였죠?
대한민국의 모든 떡밥.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하. 예. 이런 다양한, 한 8가지 정도의 소재를 놓고. 네. 우리 한국 사회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예,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거를?
장소는 저 홍대 앞에 그 저 빨간 책방.
아, 네. 네,
거기서 했고요. 뭐 강의한 내용은 다 엮어서 책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 예. 궁금하신 분은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하는 것들을 책으로 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 실은 강연 내용을 책으로 엮는 것도 사실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그 치욕을 맛봤었던 예. 독일 국민에게 사실 강연을 한 거잖아요. 피히테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강연 내용을 묶은 것이 독일 청년에게 고함.
굉장히 책으로.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그렇게 해서 그 독일 청년뿐 아니라 전쟁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여덟 모든 떡밥에 대해서 강연하신 내용을 책을 엮으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이라고 시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네. 그분 본인의 관점과 네. 제 관점을 한 번씩 비교해 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저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점점 네. 거부감이 짙어져요.
아, 국민은 그 기원이 매우 안 좋은 단어죠?
네.
그래서 일제 때 황국신민을 줄여서 국민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공화국의 관점이라면 국민보다는 시민이 더 적절할 거고요.
시티즌.
예. 네. 그리고 그냥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곳에 무게중심을 둔다면은 인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하죠.
네, 예. 인민 대중.
예. 예. 근데 그 인민이란 말을 우리도 되게 많이 썼는데
네.
북한에서 많이 써버리는 바람에 못 쓰게 됐죠.
동무도 그렇잖아요.
근데 동무라는 말을 네. 아주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대놓고 쓰던 집단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가 운영하던
아.
유경재단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잡지
어깨동무
그 동무라고 딱 써있잖아요.
그 우리 그 놀이 그 민요에도 있었잖아요. 어깨동무 시동무
그렇죠.
미나리밭에 예. 앉았다.
예. 아주 오래되고 아이들 때는 누구나 다 불렀던 동무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한 말이었었는데
그럼요.
없어버렸어요.
애들 말로만 아니고 커서도
커서도 그렇죠.
우리 동무 되어서 같이 일을 했어요라고.
근데 네. 그거를 못 쓰게 되면서 이제 친구라는 한자어로 네. 교체가 된 건데 좀 아쉬운 일이죠.
또는 네. 동지 뭐 이런
동지. 거지. 예. 동지란 말도 요즘에 잘 못 쓰죠.
하여튼 뭐 국민이란 예. 말을 하도 저 청와대 쪽에서 많이 쓰니까 점점 더 거부감이 생겨요.
예, 좀 쓰기가 좀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시민, 그래 인민 뭐 이런 말들이 더 뭐라 그러나요? 정통성이
그렇죠. 우리말의 관점에서도 훨씬 더 정통성이 있는 단어들인 거죠.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우리말 쓰기에도 좋은 것이고요. 지난주에는 지지난주군요. 큰 교회 큰 목사라는
예.
제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중에
네네.
제가 불경스럽게도 큰 목사님 뒤처사를 하면서 네. 털고 다니다 보니까
네.
벌을 받은 모양입니다.
왜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시간은 이제 설 연휴라서 쉬었고,
네.
그 큰 목사님께서 순복음 신학교에 다니다가 그 학교에서 김성애 여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김성애 여사의 어머님인 예, 최자실 목사와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 예, 맞아요.
그 순복음 신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이 최자실 목사입니다.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아, 어머니를 만나고. 예,
그분은 나이가 좀 많았고.
아, 네네네.
조용기 목사는 좀 젊어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네.
그 이제 둘이, 그 사실상 최자실 목사가 조용기 목사를 발탁한 셈이라는 거죠.
네.
잘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자실 목사의 집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그 김성애 여사는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가 그 집에 가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뭐 숨어서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장모와 신부를 바꿔버리는 실수를.
아 그렇게 말씀하셨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만났을 때 고등학생이었고,
그렇죠.
청년과 예. 고등학생 만나서 나중에 맺어졌다.
뭐 그게 더 자연스럽죠.
라는 스토리는 예. 그 환강에서 부가까지라고 하는 전두환의 그러한 그. 전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나
네, 예.
봅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
그 과정에서 온갖 부조리들이 생겨나고 그 부조리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형태로 대형 교회들이 성장해 왔다.
예예.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한번 그 시절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70년대 한국 사회의 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점에
네.
일반인들의 관점에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물론 뭐 기업들의 매출이 막 쑥쑥 다 매년 막 두 배씩 올라가고
네.
뭐 수출액수도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매년 신기록을 달성했었죠. 경제 규모가.
네.
그러나 그건 기업과 정부의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어떤 변화가 가장 컸겠냐 하는 걸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 일반인들의 월급, 수입도 많이 올랐겠죠. 계속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떤 그 월급, 그 수입, 보수도 늘고 임금도 늘고 다 늘었겠지만 그것의 폭은 매우 작았다는 겁니다.
네.
월급이 올라봤자 몇 프로가 오르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예. 갑자기 두 배가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러진 않죠. 네. 예. 그때 일반인들이 느낀 아 우리 사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의 경제가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아, 집값, 땅값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값들이 정신없는 속도로 올라가죠. 그 당시 이제 그 아파트를 무지하게 많이 지었는데 우후죽순처럼 막 이곳저곳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이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뭐 아파트를 뭐 기초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울타리만 쳐놓고 여기다 네.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라고 해놓고 그 옆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네.
모델하우스는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죠.
예.
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보통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 아주 요충지에 있는 아파트는 수천 대까지 올라가는 일이 다반사였던 거죠.
그만큼 돈이 잘 돌고 있었다.
몰리는 겁니다. 예. 이제 예. 그 자리에서 그 아파트를 그 신청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워낙 많으니까
예.
추첨에 당첨이 되면 당첨된 그 아파트 분양권을 그 자리에서 팔아치워도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아.
심지어 계약금도 안 낸 상태에서. 당첨만 된 상태에서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계약금도 내지 않고 예. 당첨된 되니까.
그렇죠. 아. 기초적인 신청만 해놓고
네.
그런 정도로 아파트가 분양하자마자 분양가에 최소한 20, 30%가 그냥 올라버리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들이
네.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뭐 빚을 내건 뭘 하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아파트 한두 채만 사놓으면 그 순식간에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서 빌렸던 대출금, 원금 다 갚고 이자 다 갚고 돈이 또 남아서
예.
또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기고
예.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시류의 흐름에 밝았던 일부 사모님들이
네.
여기저기 이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막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게 값이 올라서 남편이 평생 일해서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가정의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 계시죠.
예. 네.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런 여성들을 복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부인.
예.
복덕방에?
그 복덕방에 복자를 따온 네네. 거겠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중개라는 말보다는 복덕방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었고요.
복덕방은 이제 그렇게 집을 이렇게 중매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 은퇴하신 분들이.
예, 노인분들이.
예, 예. 거기서 동네 사장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예.
그 마을의 토출대감들이.
그렇죠. 예. 저 평소에는 장기나 바둑도 그러시다가 사람들 찾아오면은 여기저기 알려주고 그러면서
아무개네 집에 문간방이 하나 비었을 텐데 뭐 이런 걸 얘기해주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구전 정도 구전이라고 예. 하죠.
그래 뭐 담배값이나 좀 주지 뭐 네네, 이런 네네. 형태였는데
네.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퇴조하기 시작하고
네.
전문적으로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갖춘 젊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돈만 있으면 그렇게 복분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 복부인 사모님들의 그 남편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아.
선량한 봉급 생활자, 이런 분들은 돈을 아무리 모아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잘 쉽게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재산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집, 아파트 하나 구하는 것도 긴장되고 떨리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사모님들은 복부인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큰손 소리 들어가면서
네.
부동산 중개업자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분양 소식 들리면 이제 신청하고 막 이러면서 땅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목돈을 벌던 복부인들의 남편 되신 분들은
네.
대부분이 정보의 소스였던 겁니다. 원천.
정보.
예. 어디가 개발되느냐, 어디가 땅값이 오르느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가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해도 아무나 아파트 투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좋은 정보일수록
네.
복부인들의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렇게 알짜배기 정보가 나오는 곳은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정보의 소스, 정보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복부인이 한 명 나타나면 그 주변에는 이게 무리가 형성됩니다.
네.
자신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돈을 대주고 친하게 사귀면서 많은 접대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정보로 땅을 같이 사는 거죠.
야.
그럼 같이 이득을 보고.
야,
이렇게 해서 팀별로 움직이는 그런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공생하는 거네요.
공생 관계가 형성되는 네. 거죠. 최근에 이제 어찌어찌 상상을 초월한 과정을 거쳐서 무사히 임명되신 총리 토일이 예, 이완구 총리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과거 전력 중에 네. 그런 형태가 있었죠. 뭐 분당 어디쯤에 땅을 사는데 같은 날 같은 시에 그 주변의 땅을 사돈에 팔촌에 천안배 부지간에 다 같이 샀다.
이것이 우연이었다.
예, 우연히 그랬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소스가 있는 거죠. 거기가 네.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거를 친척들 사이에 사이좋게 공유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지금 그 현대 아파트 예. 지금 예전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대명사였죠. 대명사. 예,
그 강남 신흥 부자들 중산층의 대명사였는데 예. 원래는 현대건설에서 사원들의 그런 그 사옥으로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랬었는데 좀 더 지어 갖고 기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을 헐값에 분양하면서
일종의 특혜. 예. 특혜를 주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사건화 돼서 예. 한때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었던 예. 1980년대 예. 이때 그 현대 아파트 그리고 옆에 있는 한양 아파트
그렇죠.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이었어요.
최고 수준이었죠.
네네. 네.
뭐 거기도 있고 요즘에는 아직도 재개발하면서 쩔쩔매지만 그 음마 아파트도 꽤 유명했었고.
음마 아파트. 예. 네.
뭐 이런 아파트들이 당시에 다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더 진짜배기 소스를 활용하던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아 그럴까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국가 자체를 수익 모델로 생각하시던 전임 각하.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네. 자동차 시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다스라는 회사를 갖게 됐는가.
네.
이 과정을 거꾸로 쫓아가다 보면은 네. 그 다스라는 회사를 사들인 최초의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네.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네.
그게 핵심이 도곡동 땅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그 도곡동에 엄청난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이전에 진짜 뭐 배추밭하고 막 이런 헐값이던 시절에 그때 도곡동 땅에다가 땅을 대량으로 삽니다.
네.
나중에 그 땅을 팔게 되죠. 뭐 그런 네. 관리하는 과정을 이 전임 각하 본인께서 직접 하기 힘드니까
네.
그 처남이던 김재정 씨를 동원을 하게 되죠.
예예예. 예, 예.
김재정 씨는 대기업에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세진개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명목은 건설회사였는데 건설 사업은 거의 안 하고 주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예.
이 세진건설이 매입했던 땅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몇 가지 몇 군데 예를 들어주자면 당진의 땅을 그러니까 의미 없는 땅이었죠. 화성군에 있는 뭐 아주 그냥 허름한 아니, 화성 당진에 있던 땅을 샀더니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한보철강 공장이 들어섭니다.
오호 오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또 화성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종지를 샀습니다. 사고 나서도 얼마 안 있으니까 시화호 개발이 들어갑니다. 시화호 개발을 총괄했던 회사가 현대건설이었죠.
아 그랬습니까?
현대개발 현대건설이었죠. 네. 그 당시에 그 각하께서 그걸 총지휘하고 있었죠.
아 각하가 사장이었군요.
한쪽으로는 자기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네. 뒤로는 처남을 시켜서 미리미리 그 땅 좀 사놔라.
이놈의 심판이랑 선수를 겸하는 것은 정말
아 대단한 일이죠. 세진개발은 강원도 고성 주변에도 땅을 많이 샀습니다. 그때 사자마자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유치됩니다.
네.
그때 고성 주변의 땅값이 폭등을 해서 국세청이 특별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보이스카우트가 예. 하는 그 세계 잼버리 대회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대회였던
예,
거죠.
예, 국제적인 행사였죠.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그럼요.
예. 그 시설이라든가 그 주변에 부대 시설 같은 걸 짓는 개발 작업이 들어가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오는 겁니다.
이 잼버리 대회는 예. 무슨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면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만한 광활한 토지가 필요하니까 일단 허가 벌판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잔뜩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냥 대기업 좀 다니다 나와서 구멍가게 수준의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각하한테서 나온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집 예. 하나만 사도 헐값에 샀다가 예. 갑자기 폭등하면은 대박을 치는 게. 우리 그 소시민들의
그렇죠.
그런
그 소시민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건 진짜 우연이죠.
네.
그냥 뭐 대를 이어서 저기 강남에서 배추 농사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남 사거리가 돼 버리는 바람에 보상금 몇십억 받았다. 뭐 이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저희 큰 이모
예.
저희 큰 이모 큰 이모 부가 그러셨어요. 지금 그 중앙 분당의 중앙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원래 그 천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개천이 흘렀죠, 거기.
그리고 숲 예. 아니었고
맞습니다.
이름이 예. 이제 순회동으로 바뀌었지만 바로 그 안쪽에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보상받아서 지금 백궁 그쪽에 그 당시 원주민들이 한 4층짜리 집
예.
하나씩 짓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층에 사시고 밑에 1, 2, 3
다 세주고
세주고 예. 그뿐이겠습니까? 그때 농토를 팔은 돈을 가지고 그랜저 승용차 예? 이거 타고 다니고 아들이
당시에 최고급 승용차 뭐.
그러나 농사짓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다 까먹고서는 예. 지금은 그 집안의 큰 형님은 그 종친에 가갖고
예.
종친 일 보면서 용돈 쓰시고 뭐 그런 거죠.
일종의 무리한 개발이 불러온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가정들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예. 슬기롭게 잘 그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확실한 것은 생업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 자체가
할 일이 없어졌다. 네.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네.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더 짚고 싶은 내용은
네.
이런 과거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예.
지금 이완구 총리도 그렇고
예.
우리 사회에서 행색개나 하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의 과거는 다 이런 부동산 폭등 시절에 얻었던 수익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 본질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좀 많이 벌었고 힘없는 사람은 좀 조금씩 벌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지만 저는 그게 이렇게 노동에 의해서는
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익이 아닌 그냥 시세 차익을 노려서 투자해서 쉽게 돈 버는 거.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 수준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세뇌되어진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그런 큰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당신들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서 그 아파트 값이 올라서 돈이 많이 늘었지 않느냐.
네.
이게 모든 부동산이 개발되면 모두에게 이익인 거다라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걸 팔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 도움이 되는데
네.
그 집을 팔고 다른 데에서 싼 집을 살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이 생기겠죠.
네.
하지만 모든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면 역시 돈이 모자른다는 겁니다.
멀리 이사 가야 돼요.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득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더군다나 그 최고 통치자들의 부인이 이런 것을 명동의 빨간 바지.
전문가들이었죠, 아주.
아까 네. 그 김성애 여사랑 예, 조용기 목사처럼 젊은 시절에 육사생도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만나갖고
그렇죠.
예. 예,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여자는 영부인이 됐습니다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동의 빨간 반지, 영동의 빨간 반지라고 해서
명성이 드높았죠.
영동이라는 예. 것은 영동포의 동쪽을 얘기하는 그렇죠. 지금의 강남인데
강남이죠.
예. 이순자
예.
그리고 그의 그 친구인 김옥숙.
그렇죠. 그와 그 동료들.
예, 이분들이 모두 그렇게 해서 치부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일정 부분 병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임각하라든가, 이완구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처벌도 못 하는 거고.
네네.
전임각하께서는 서울시장도 하고, 배포 크게 서울시를 통째로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역임을 하시고,
예.
거의 막 나라 전체를 팔아먹으려는 시도를 하시고.
예.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제 황제 테니스나 치면서 여유작작한 말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경제 폭발 시대에 그렇게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극소수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그 모든 개발의 후유증이 새로운 세대, 우리, 이제부터 우리 사회를 새롭게 끌어나가야 하는 이 새 젊은 세대에게 온전히 빚으로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고 하죠.
네네.
천조국입니다, 천조국.
와, 드디어 미국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맞짱 뜰 수 있습니다. 천조 했어요, 우리도.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아파트 가격에만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아파트에 투자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아까 말씀하신 당시의 대명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죠.
네.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11동 1101호에 곽선희 목사라는 분이 사셨어요.
11동이면 구현대예요?
구현대죠.
네, 5층짜리.
예, 예, 예. 네. 거기서 그 뜻이 맞는 교인들 10여 명이 1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1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11동 1101호에서 11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 1월 11일
예.
오후 1시
예.
1층에서 결혼했어요.
무슨 관계죠, 그게?
아, 뭐 그렇단 얘기예요. 예,
그렇게 예. 아파트 자기 집에서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보던 기도 모임이 네. 우리 교회를 하자라고 합의를 뜻이 맞아서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상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 상가 아파트 상가에 방 하나를 빌려서 교회를 엽니다.
네.
그게 1978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딱 3년 뒤 1981년 그 신사동 그 지금 현지에 있는 그 자리에
네네.
소망교회 본당이 건축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3년 만에. 10명이 모여서.
이야말로 그 주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기적적인 은총이죠.
네네네. 예.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배출하고 경제부총리도 배출하고 한때는 오히려 정부 내각에 들어가려면 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그 상징적인 말, 고소형 내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엄청난 그러니까 종교적 그 위세와 어떤 신도수와 자금력과 이런 게 아니라 현존하는 정치적 권력까지 확보한
네.
그런 교회를 성장하게 됩니다. 이 네. 교회 이름이 바로 소망교회죠.
소망교회.
예. 이 소망교회 성장, 소망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원인, 기본 동력이 무엇인가? 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그 설립자 곽선희 목사 본인께서는 당신께서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
아니, 주님의 은총이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자기가, 그 별명이 설교의 달인이에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네, 얘기합니까?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흥하고 설교를 못하면 교회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약을 잘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모두가 감동할 만한 설교를 해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흥하게 된다. 설교에 감흥이 없으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어디죠? 강원도 어디쯤에 가서 교회를 만들었다면 과연 소망교회처럼 됐겠는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이죠. 네. 저는 이 소망교회 성장의 핵심 동력은 부동산으로 상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망교회에 모여든 신도들이 곽선희 목사의 그 멋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걸 그분들 본인들도 안 믿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 소망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인맥 속에 흐르는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초기부터 들어가서 아파트를 살고 있을 정도라면
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의 최첨단을 달리는 분들이에요.
그렇겠네요.
가장 앞에서 있었던 분들이죠. 네네. 가장 사회 돌아가는 판세를 빨리 읽을 줄 알고.
아니면 뭐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서 배우는 거죠.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뭐 떡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알게 돼, 정보를 공유하게 되겠죠.
그런 정보가 흐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주말마다 모이는 교회 예배 시간이죠.
아, 그렇군요.
각 가정마다 벌어진 신방 시간에 다과를 놓고 기도한 다음에 다음번에 어디가 좋아? 뭐 이런 얘기가 다 자연스럽게 오가는 거죠.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렇게 정보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또 그 정보들이 교인들 사이에서만 흐르겠습니까? 항상 그 모든 정보는 목사님, 설립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목사님들은 매주 들어오는 헌금 수입과 함께 그 수입을 모아서 교회 부지를 확대하고
예.
또 각 지역마다 어떤 시설, 종교시설을 막 건립을 하고
네.
또 그 지역의 땅값이 폭등을 하면서 수익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그 거대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헌금만으로는 할 수 없는
속도가 느리죠.
네.
헌금만 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없죠.
예.
헌금이라고 해봐야 뭐 매주 막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네.
사실은 푼돈이죠. 결국 굵은 목돈은 부동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예. 교회도
맞습니다.
옛날에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요즘에는 워낙 부동산이 폭등해 갖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일단 그 소망교회에서도 점점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좋은 정보, 알짜배기 정보를 접하기 위해선 교회 내부의 핵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핵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죠. 헌금도 많이 내야 되지만
네네.
열심히 활동도 해야 됩니다.
네.
오죽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주차장 관리까지 하셨습니다.
저 신도들의 발을 닦는 제자들의 그럼요. 발을 예. 닦는 예수님 심정인가요?
얼마나 숭고한 자세입니까?
예. 예.
경건하죠. 그렇게 노력하는 신도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면 감사헌금이 들어오죠.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 교회는 점점 더 돈이 모입니다.
예.
신도들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얻은 정보로 돈을 벌었으니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아깝지 않죠.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가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대응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소망, 그 제가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예.
소망교회는 아니었지만 저는 광림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광림교회도 대응교회죠. 예.
네.
다음 시간 정도에 얘기 나올 겁니다.
아, 꼭 예. 나올 겁니다.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할 말 많습니다. 저도.
예. 광림교회에 대해서 할 말 것도 많죠.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교회에서 설파했던 3중 구원론.
네, 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번다.
네.
좋은 얘기죠.
네.
근데 솔직히 병을 고치는 거 안수기도 해주고 병 고치는 거 잘 안 믿어집니다. 뭐 돈을 벌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돈을 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네. 뭐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되면 신도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렁탕집만 열어도 신도들만 손님으로 받아도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소망교회 같은 곳에 내부에서 흐르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와 어느 쪽이 돈 벌기 더 유리하겠는가. 사실은 소망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순복음교회보다 한 칸 더 진보한 비즈니스형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복음교회는 서민들의 비중이
그렇죠.
높았지만
예. 예. 소망교회는 사회상류층
중산층 이상의
그 자산이 풍부하고 사회적 권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단위가 다르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산이 충분히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 사람들은 네. 당연히 사회적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권력자 또 정치인 지망생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 나가서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인맥을 쌓기를 원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정치계에 입문해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네.
여전히 그 후원자들한테 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내놓게 되죠.
네.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이상 소망교회에 몰리는 자금과 권력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다른 모든 교회 중에서 그 뭐 상징적이죠. 사실 그 소망교회의 사회적 권력이 가장 강하게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어디나 이제 돈 모이면 사람들 사이에 싸움 벌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소망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2011년도에
예.
2011년도에 한번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때 이제 설립자 곽선희 목사가 이제 자리를 물러나고,
네.
그, 뒤를 이어서 담임 목사직을 승계한 김지철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소망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던 최모 씨라는 분과 그 최모 씨를 옆에서 돕는 조모 씨라는 여성 부목사,
네.
부목사 두 명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폭행을 합니다. 둘교, 쉽게 말해 둘교 팹니다. 막 쓰러지면 막 짓밟고
그 정도로요?
예. 이 저 이 앞면에 광대뼈 부분이 그 함몰 골절이 일어날 정도로
이 정도면 대단한 그 시정 잡배라 얘기한 그렇고
예.
대단한 폭력인데요?
엄청난 폭력이죠.
예. 철저히 원수에게만 가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요구한 내용이 왜 우리를 목회 일정에서 자꾸 빼느냐.
예.
원래 이제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예, 예, 그 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자꾸 빼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그분들께서는 이제 너무 이 종교 신앙심이 너무 강해서
네.
설교를 하고 싶은데
예.
안 시켜줘서 주먹으로 팼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게 말이야. 그것을 회의하거나 이럴 때
예.
정식으로 제기를 하던가.
그럼요. 예.
아니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눈물로서 기도를 하던가.
그쵸, 기도를 하던가.
네네.
뭐 근데 사실은 그 곽선희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 권력 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개판 싸움이요?
개파 싸움.
아, 개파
제가
싸움.
제가 참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거고.
아, 네. 예.
그래서 밀리는 개파에서 밀리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냥 상대적으로 폭행을 해버린 거죠. 그런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제 뉴스를 만드는 언론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소망교회를 취재하는 팀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예.
바로 반응이 나오죠.
어.
그때 그 PD수첩에 최승호 PD, 지금 뉴스타파에 계시는
예, 예,
최승호
예.
PD가 피수첩에서 소망교회를 취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
바로 반쯤 잘립니다.
아...
방송국 PD를 그 자리에서 교체해버릴 정도로.
소망교회 그 고위층에서
예,
김지철 목사 측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한두 단계 걸치지 않더라도 바로 그 MBC 고위층이
그럼요.
소망교회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KBS의 추적 60분 팀도
네.
소망교회를 취재를 했었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팀 전체가 국제부로 발령이 나버립니다.
추적 60분이 그리고,
예.
그렇게 취재를 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예, 예.
추적 유품을 추적해서
예, 통째로
날렸다라고 추정이 되는군요.
되게 비교가 되는 게
와.
뭐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MBC에서 뭐 순복음교회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방송을 하죠.
네.
방송을 잘 막지를 못합니다. 뭐 소송을 걸고 막 그러긴 하지만
네네.
방송이 나간 다음에 교인들이 MBC 사옥 앞에 몰려가서 촛불 시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 쓰고 권력은 있어요.
아.
그렇지만 사전에 막을 만큼 힘은 없는 겁니다.
광림교회 그 전 네. 목사이셨던 예, 예. 김선두 목사의 동생이며 금남교회 예. 김홍두 목사는
예, 예.
자신의 얘기가 나오니까 신도들이 와갖고
때려 부셨죠.
네네네 그 정도였지만
기물을 파송하고 사전에 막지 못한 거죠.
아, 소망교회는 차원이 다르군요.
정보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권력도 있다는 겁니다.
네.
과연 그 핵심에 뭐 누가 있는지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른 교회와 비교될 정도로 사회적 권력까지 확보했던 대형 교회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는 내리막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참 대단한 일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예. 그 중에 최근 역시 소망이다라고
지금은
할 수 있겠네요.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예, 그 중에 맞습니다. 제일은 소망이구나.
제일은 소망이죠.
네.
제일 강력합니다.
아 이거
지금은 이제 초창기와는 다르게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시절과는 다르게. 소망교회 내부의 네트워크에도 뭐 투자 정보 같은 게 많이 다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은 또 한물 갔지 않습니까?
한물 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권력자들과
네.
이미 충분히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과 어떤 친목을 다지는 네트워크가 돌고 있고 각종 이권이 오가고 있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장되거나 발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체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역시 현상 유지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또 소망교회 미래, 그 내부에서도 미래를 걱정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파 싸움들이 벌어지고.
네.
자꾸 맨 밑에 이제 기층에 가장 바닥에 있는 평신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모든 대형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네. 설립자는 나이가 들어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승계 또한 부드럽게 잘 안 되고.
네.
이미 워낙 많은 이권들이 걸려 있으니까 어느 한 계파도 순순히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놓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1세대 대형교회들이
네.
한 20, 30년 동안 고속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립자들이 나이가 차고
네.
교회의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목사가 중에 여럿이 있는데 큰 교회들은 담임 목사라고 해요.
담임 목사죠, 다.
그렇다면은 그냥 순진하게 생각할 때는 말이죠. 담임 목사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예.
그러면은 다른 그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들,
예,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토의를 통해서
그렇죠. 뭐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서
네네.
그 후임 목사를 선정하고
네.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네.
모여서 예배 보면 되죠.
네.
그렇게 무사히 넘어간 대형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
왜냐? 앞에서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설립자 그러니까 1세대 설립자 겸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려왔는가?
네.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가. 뭐, 재단도 만들고, 그, 뭐, 전국에 경치 좋고 자리 좋은 산속은 다 종교시설이 다 있잖아요. 기도원도
네,
있고,
네, 네,
뭐,
네.
뭐가, 뭐, 연수원 있고, 다 종교시설입니다. 그린벨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기업이나, 뭐, 하다못해 학교까지 해도 그린벨트 안에 건물 짓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것은 교회들 뿐이에요. 심지어 사찰도 기존에 있던 사찰은 용인이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의 큰 사찰 하나가 산속에다 무슨 새로운 절을 하나 짓겠다
네.
허가 안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한 게 교회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예. 그 지하철역
예.
봉헌사역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크게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왜, 네. 왜 그런 전리를 물고 있으느냐?
근데 사실은 봉헌사는 정말 유관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아주 명승 사찰이죠.
예, 대찰이고서 예. 그 근처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가장 가까운 그런 이름을 쓴다고 한다면은
뭐
봉사하고
일반인들의 상식이니까 쓰면 되는데
예.
교회 권력은 그나마도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지, 저 소망교회역 아니면 사랑의교회역으로 쓰고 싶다고
뭐 그런 거였죠.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이 있던 시절에는
네.
뭐 관광지도를 만들었는데 거기 전국에 사찰이 다 빠져버린다거나.
네.
이런 사건도 있었죠.
진정한 사찰공화국을 예.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사찰이 그 사찰은 아니죠.
아, 그런가요? 네네. 네.
하여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교회는, 그러니까 소망교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시절에 그 70년대 고속 경제성장, 또 80년대 그 풍요로웠던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던 그 교회 중에서도,
네.
굉장히 상징적인 과정을 밟았던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에 걸맞게 가장 많은 사회적 권력을 가졌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는 이제 이런 대형 교회들이 슬슬 이제 사랑의 교회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보니까 사랑의 교회도 뭐 사고가, 큰 사고가 생겼더군요.
아, 그래요?
예. 그 사랑의 교회에,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 하는 모임이 있고,
네네.
기존에 이제 사랑의 교회 뭐 부목사라는 이렇게 했던 핵심 인물들이 있는데,
네네.
이쪽 그 개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네.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
그 새로 그 교회를 짓는데, 그 공사 계약한 그 계약서들과 회계 장부와 이런 걸 좀 공개해라.
네.
그 법원이 명령을 했거든요. 공개하라고.
네.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가니까 안 하니까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이 갈 거 아닙니까?
네네.
법원 집행관이라도 안 합니다.
그게 오늘 소식입니까?
예, 그 뉴스앤조이에 보도된 네. 기사였는데, 사실 법원의 집행관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텐데, 보통 부도나거나
네.
빚을 못 갚았을 때 법원에서 집행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집달리라고 부르죠.
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그만큼
이건 사법기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문 열고 딱 문 열어달라면 문 열어야 되고
네.
들어와서 귀중품들에 딱 이렇게 차압 증서를 붙이죠.
네.
이걸 소위 이제 우리가 빨간 딱지라고 부르는 네.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딱지가 붙은 물건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예.
법원이 집행을 해서 처분을 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해 버리는 거죠.
예.
똑같이 법원에서 회계 장부와 계약서 일체를 공개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일차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몇월 며칠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얼마씩 벌금을 물립니다.
예.
빨리 공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0만 원씩인가 벌금을 물게 돼 있었어요. 그게 벌써 몇 달째 넘어가니까 그 벌금 액수가 억 단위로 올라간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기자가 그쪽 그 방해하는 사람들한테 아, 법원이 이렇게 막 억 단위의 벌금을 물릴 건데 당신은 그 왜 이러는, 왜 막느냐.
네.
그랬더니 그걸 공개하는 것보다 그 벌금 내는 게 싸다.
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맹점이 있었군요.
이건 맹점 정도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길래 몇 억의 벌금을 우습게 볼 정도로 돈이 많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법원의 명령을 우습게 본다는
네,
거죠.
네, 네.
자신들이 무슨 치외법권지대에 사는 것처럼 뭐 그까짓 거 돈 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다 이제 막상 벌금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벌금이 몇 억이 쌓이니까 법원에서는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회계장부와 계약서도 보여달라라는 거지만
네.
실제로는 저것도 있죠. 그동안 벌금, 밀린 벌금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네.
교회 안에 값 나가는 시스템을 차압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아예 문을 잠그고 안 열어서 결국은 집행관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올 때 자물쇠를 여는 기술자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일이 그냥 그대로 벌어집니다.
무장한 경찰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장 경찰이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게 다른 기업이거나
네.
뭐 다른 공공기관이거나 이러면 이건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언론도 보도를 안 합니다. 사법 권력이 이렇게 백일 하에 무시를 당하는데
네.
아, 어떤 언론도 보도를 안 해요. 뉴스앤조이라는 것은 그 기독교 개신교 계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좀 개혁적인 언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아니,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대놓고 뭐 저 자기 아버지 모욕했다고 그리고 뭐 돈 좀 내라고 그 오빠한테 받은
예, 그렇죠.
주한이 오빠한테 받은 돈 내라 그랬다고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예? 뭐 그렇죠.
예. 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 가고 지금 일개 교회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예. 아무리 규모가 크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교회입니다.
그럼요.
종교 시설에 불과하거든요.
그 종교 시설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한
네.
대한민국 사법부의 통제를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유관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절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절 이름을 따서 지하철역 짓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 그 정도의 그런 뭐라 그러나요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위협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옹호할 수 있는 겁니까?
옹호한다기보다는 아예 덮어버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덮어버릴 자신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도록 네. 모든 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그만큼 재력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슬슬 우리 그 김영민 PD가 예. 한 번쯤은 등장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풍부한 사례를 알고.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던 대형 교회들이
네.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예.
자기 후계자를 누굴 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러다 결정적으로 등장한 문제는 교회도 상속이 가능한가?
아.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 대를 이어 해먹자.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이지만,
네.
그 상속 문제는 아까 얘기한 광림교회, 뭐 금란교회, 뭐 네. 이쪽이 그 임마뉴엘교회 뭐 이런 그 계열에서 최초로 문제가 됩니다.
네.
그 변명하는 말이, 합리화하는 말이,
네.
차라리 다른 그 소망교회나 뭐 이런 데처럼 엉뚱한 사람을 후계자 담임 목사로 세웠다가. 개파 싸움 저렇게 심하게 벌어지지 않냐?
네.
차라리 내 아들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안정적으로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상속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권과 자금과 자산과 건물과 땅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죠.
이 땅의 삼위일체는 북한과 네. 대기업과. 교회에 있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끌어다 대기를 구약 성서에도 보면 뭐 레위기 이런 데 보면은 제사장들이 상속했다.
구약보다도 신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신교일 예, 텐데. 예,
필요할 때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신약의 예. 그 최초의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런 부패한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갖고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었죠.
뒤집어 엎었잖아요.
예. 폭력을 쓰셨습니다.
폭력을 쓰셨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내 아버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몽땅 꺼져.
네.
라고까지 하셨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상범으로, 이 아닌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
정치범이죠. 예.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다음 시간은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도 상속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네.
대형교회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에 관련된 분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우리 부디 상속하게 해주세요. 이대로 상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지난번에 그 승부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 소망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이 부동산과 정보, 그리고 권력과 돈.
예.
이 소망교회, 좀 그 간략하게 짚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예.
소망교회, 이럴 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었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짚진 예. 못했죠.
지금 이제 다음번에 부동 저 상속 얘기 또 하게 되면은 그때도 순복음교회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렇고
예,
예.
그 중요한 사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광림교회 뭐 등등으로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교회들이 가진 문제점 위주로 주제를 잡아서
네.
이 문제가 발생한 교회들을 다시 설명하는 식으로
예.
뭐 이렇게 이제 남은 시리즈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물뚝심송의 메가 스토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예, 예. 그러니까 한 편만 들어서는 도대체 쟤들이 왜 저러냐. 도대체 기독교에 무슨 한에 맺혀서 저러느냐. 마귀 씌운 애들이 분명하다라고 예.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메가스토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주행하다 보면은 아, 왜 저 사람들이 저런가.
예.
예.
이 모든 사건들은 독립적으로 벌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원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해한다면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제발 이대로 상속하게 주세요. 라는 부제로
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